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나라와 세대,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홍대 거리에 가면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문화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중건 교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아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진중건 교수 같은 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문화평론가입니다. 입장은 좀 다르지만 연세는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평론가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볼 때도 이런 입장이 다른 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 많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서 진중건 교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는 이어령 교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초대 이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크리스찬이십니다. 특별히 이 전통 문화 속에 있는 한국의 정서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화 에세이의 선구자시죠. 2013년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80년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전쟁과 가난, 먹고 놀고 이 뭔가 이렇게 시간 보낼 게 특별히 없어가지고 떡 하나도 이웃들과 나눠 먹고 산으로 덜로 지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배웠다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거창하게 사회 정의, 환경, 생태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던 그런 아주 귀한 문화들이 우리 전통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생명 자본주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가난해서 경제 개발을 했잖아요.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땅과 바다를 가렵다 보니까 자연까지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돈과 성공, 경쟁에 눈이 멀어서 돌아보니까 개발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병든 자본주의에서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로 회귀해야 된다고 80대 노학자가 그 책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뭐 세월호까지 심각한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의 병든 자본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세일 모임 하지 말고 그거 보고 나누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통해서 과거의 성공에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가 단번에 하루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지도자와 정부, 기업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말하고 또 인격과 그런 모든 태도가 쌓여서 문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변화가 됩니다. 고상한 말로 시민사회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상도를 보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빠른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화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에 비해서 내면적인 성숙과 본질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한국 교회는요, 사실 우리 3.1교회만큼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가 한국에 없는데, 미래의 한국 교회는 가치와 열매, 행복과 성공, 축복과 나눔이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개발 세대인 부모님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할 일을 잘 완수했어요. 이제 촛불 세대인 자녀들의 세대에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들한테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섬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 전에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주는 교훈과 메시지 포인트가 달라요.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거기 있는 무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고 먹이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 자체보다도 그 뒤에 있는 논쟁이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하는 논쟁이 포인트예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헤롯 왕,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조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먼저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좀 요즘 일상의 말로 표현하면 4,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수많은 그런 대중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종교적인 지도자고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표적을 한 번 더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가난하고 잘 모르는 대중들 앞에서 했는 것 말고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한번 표적을 제시해봐라. 확실히 보여봐라. 그럼 모든 게임 끝나지 않냐. 논쟁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믿을게 이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에 있었던 기적, 과거에 있었던 축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뭐 지난번에 대중들 앞에서 했던 것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아예 그런 세대들에게 표적 자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까지 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적보다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에는 안 읽었었는데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굶었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병들고 못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케어해 주실 때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오픈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 참 나쁜 사람이다, 좀 신앙이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고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신앙적인 열심과 훈련이 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때때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들도 십자가의 길보다 기적과 축복의 길을 더 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거든요. 열매만 있으면 결과만 내면 과정이야 어떻든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흔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축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방황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만약에 계속 미끄러지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흔히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1등했다. 임용고시 붙었다. 연봉 2억이 됐다. 연봉 협상에서 간증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자고요. 만약에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집단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등부터 40등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 연봉 2억은커녕 연봉 3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건가요? 제가 너무 목사라서 목사인데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1등하고 임용고시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부터 낙제예요, 낙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트들만 사랑하는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 죄인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다 망가뜨려 놨는데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애프터 서비스 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힘들어하는 자식을 더 챙기는 게 부모고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험에 재작년에도 떨어지고 작년에도 떨어지고 몇 번을 계속 떨어지고 계속 백수로 살고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 안 풀리나 싶은데도 공황 안 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꿋꿋이 살면서 오늘 예배 와서 찬양하고 또 성교 현장 보고 박수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연봉이 올랐어요. 연봉 몇 억이에요. 그런데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선교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 바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적과 축복과 물질적으로 대체해버리는 값싼 기독교, 물량적인 기독교를 말합니다. 물론 축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스카이캐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가늠한 여인도 다 지적하는데 끝까지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에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믿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 받으려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더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개독교라고까지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이 느낄 때 세상이 고난받고 아파할 때 동참하고 희생하는 그런 섬김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 교회는 보여주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아요. 채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은요, 축복과 기적, 부여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사랑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겸손하게 섬기고요. 부족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받고 기적을 드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정의와 책임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심플한 말씀이에요. 제가 일대지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의 누룩은 뭔가요? 헤롯의 누룩은 이 앞에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조금 자신을 비판하고 그러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걸고 헤롯 왕의 불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자신의 아내와 딸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웃을 향한 정의와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죄. 그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의 침묵과 빌라도의 침묵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빌라도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속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여기 상관하지 않겠다. 손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몇천 년 동안 어떻게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왕은 포악한 면은 있어도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된 그 성전을 헤롯 대왕 때 그 성전을 복구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헤롯이 지은 그런 위대한 성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유대 민족을 정말 잘 다스린 빌라도의 노련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책임을 회피하는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개인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웃과 수평적 관계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 얻을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정의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과 넓은 의미의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공의, 신앙과 책임, 개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헤롯처럼 온갖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정을 다 저지르고 위정하고 수백억 뒷돈을 숨기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성공했다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센터 지어주고 신우에 예배 드리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11조 드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센터 지어주는 게 그게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신우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왔던 이력이나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것,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인 이력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런데 단지 크리스천이고 목사, 장로, 권사기 때문에 선거에서 뽑아줘야 됩니까? 과거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를 통해서 신앙 좋다고 뽑아주고 신앙 좋다고 팔아줬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믿냐 안 믿냐로 찍어주고 팔아주지 말고 얼마나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그 잣대로 평가할 때는 평가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1등하고 성공하고 경제성장 지수가, GNP, GDP가 계속 올라가면 박수 쳤습니다.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경제개발 세대가 당면한 과제와 그 부모님들의 이 경제적인 기반 위에서 복지사회로 가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의 과제가 다릅니다. 이제는요, 1등하고 성공하고 경제적인 개발 통해서 부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성공이 어떻게 거둔 성공이고 그 거둔 성공을 어떻게 바른 방식과 절차로 운영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잘 나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회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은요, 경제 성장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속 가능 지수라는 게 세계 대세입니다. 많은 큰 기업들에서는 벌써 이 지속 가능 지수를 올리려고 난립니다. 지속 가능 지수가 뭡니까? 기업이요,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경제면 경제, 환경이면 환경, 사회이면 사회, 자신들의 명성이면 명성,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기업 행위를 영위해 나가느냐, 그걸 평가합니다. 기업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요, 대기업의 연봉만 높으면 갈라 그래. 이놈아, 삼성을 왜 안 가? LG를 왜 안 가? 죽어도 안 간대. 요즘은요, 워라벨이 대세입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워크 라이프 스타일. 워라벨이 대세예요. 돈 많이 주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잠자는 거 빼면. 그래서 돈뿐 아니라 나 자신의 취향, 가정생활, 의미, 보람도 함께 느끼는 그런 직장, 그런 기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이 시대에 정말 잘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 신앙인데 우리가 사는 삶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요,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나의 죄라고 생각하며 가슴 치며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때때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비겁한 책임 회피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 개인화시킨 거지. 성경과 신학 간에 목회자와 교회가 숨었어요. 저 목사가 너무 과한 말을 하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어오셨던 이동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뼈아픈 고백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복음주의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역사의 고통의 시절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데만 진력했다. 그것도 귀한데 아쉽다. 홍정일 목사님은 한 수 더 떠서 말씀하셨어요. 성경과 신학 안에 비겁하게 숨어버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목회의 꿈을 키웠고 목회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그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기초 위에 더 균형 잡힌 복음으로 그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 볼 때에요, 내 문제라고 해야 될 게 있고 내 가슴을 치면서 죄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토론하고 청원하고 선거하고 광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사회 문제와 정의의 교회가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의 이름으로 사회에 나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하면 안 돼요. 선배들이 말씀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교회가 고민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권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든지 아니면 복음을 시민단체운동, 노동운동으로 전락시키는 게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제도와 모든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세월호 사건과 촛불집회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똑똑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가 제자 삼는 사역이 포커스를 두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 한 15년은 공동체와 소그룹 셀 운동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15년은 복음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3.1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공적 신앙의 영역에서도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을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와서 보니까 그때 기적을 일으켰던 빵, 일곱 광주리 남았었는데, 5,000명 때는 열두 광주리 남았었는데 그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4,000명을 먹였던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떡만 있으면 호수 이쪽 편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호수 건너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힘들게 음식 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도만 하면 대박 날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요술방망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사역도 금방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잘못된 마음이라고 꾸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무신 분들 깨시고 요거 듣고 주무세요. 왜 예수님이 꾸중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4,000명을 먹였던 과거의 특별한 기적에 붙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거를 내 평생 언제 한번 보겠어요? 그때 과거의 특별한 기적에 붙잡혀가지고 기적 자체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떡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떡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기적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4,000명을 먹였고 5,000명을 먹었던 그 떡방울이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 떡방울이는요, 들판에서 통한 거지 도시에서도 또 통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4,000명한테 맞는 방식이라고 5명, 10명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호수 이편에서는 맞았다면 저편에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패턴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은요, 기적과 성공했던 특별한 환경, 방법, 추억에 붙잡혀 삽니다. 청년 때 내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리더할 때 기적을 경험했는데, 10년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그 시절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때가 좋았다.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의 과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이 청년 때든 10년 전뿐 아니라 지금 아파있는 지금도, 은퇴한 내 나이 지금도, 내가 사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진정한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제자들처럼 호수 저편에 있었던 과거의 떡바구니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저는 한 10년 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청년 8명 데리고 홍대거리에 술집을 뜯어서 좀 쉽게 말해서 또라이처럼 개척을 했습니다. 다 반대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자신만큼 잘 된 건 아니지만 홍대거리에 목회하면서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하면서 제 입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동산교회 사역할 때 자꾸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저희 와이프가, 여보, 이제 제발 비행기에서 좀 내려와. 당신 지금 홍대거리에 있는 거거든. 초대형교회에서의 환상과 방법을 내려놓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다가 한 7년 차쯤에 그냥 정말 지극히 작은 나름대로의 성공을 맛보다가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강남에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강남 오니까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통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려고, 내가 홍대에서 블루라이트 개척했을 때는 홍대에서 뭐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강남에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요, 홍대와 강남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홍대 시절의 방법대로 하려고 다 쉽게 하려 그러다가 병들어 누웠잖아요. 그걸 버리는데 3년 걸렸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사람과 분위기와 일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방식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20대의 신앙의 패턴이 다르고요. 결혼해서 30, 40대의 신앙의 패턴이 다르고요. 50대, 60대에 필요한 신앙과 인생의 성숙이 다른 겁니다. 내가 달라졌잖아요. 앞자리가 달라졌잖아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살잖아요. 그럼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신앙의 스토리를 다시 써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하고 인턴하고 출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 빼고 쓰레기 비우고 아내와 여전히 다투고 대출금 갚고 지루하고 빠듯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루한 일상 뒤로 다 제껴두고 4,000명을 먹였던 환상만 붙잡고 있었어요. 교회 집회에서 있었던 환상만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뭡니까? 그 은혜 받고 다시 타이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 꾸준히 하고 커리어 꾸준히 쌓아야 될 거를 기도하고 교회 봉사한 대가로 퉁치고 싶잖아요. 물론 성적 같다고 교회 봉사 좀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좋은 성적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쉬워요? 정말 선배들과 또 기업 안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인맥과 한방기적으로 대박을 꿈꾸고 싶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하고 가는 게 쉬워요? 지인에 가가지고 지인에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저기에 저 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쪽 진이 있는데 이쪽 진에 오면 셀 리더가 진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 또 이렇게 잘 부탁해서 이쪽 진에 옮겼는데 이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진을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있어요. 계속 부딪히는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형제자매로 만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배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쉽죠. 그런데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뭐 군데군데 훈련에 대한 그런 방이 붙어 있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훈련을 받을 때도 지속적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이 신앙인격으로 쌓여서 나의 신앙이 변화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내가 20대 막 초중반에 대학 다닐 때 가서 막 인도, 파키스탄 갔어.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갔다 온다고 성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교도 뭡니까? 여러분, 3.1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뭡니까? 성교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금 몇십 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쿠바까지 해요, 쿠바. 제가 작년 연말에 쿠바 놀러 갔다 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놀러 갔다 왔는데 여기는 성교 갔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20대뿐 아니라 결혼해서 30대 나중에 대를 이어서 내 자식들을 데리고 성교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뭡니까? 인격입니다. 이벤트로 단번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입니다. 선교가 수십 년 되어져서 선교 사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개인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데 직장 가서 직장 생활 해야죠. 또 결혼해서 좋았는데 부부 관계 해야죠. 이제 자식 놓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 해야죠. 그러면 또 할아버지 3대까지 케어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평생 동안 싸워가야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평생 싸워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사회에서는 성공한 CEO고 성공한 목회사인데 밖에서는 모두가 나를 다 인정해 주는데 왜 우리 집에만 오면 내 마누라와 자식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남자분들 그런 분 없으세요? 저 최근에 그래요.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당연해요. 왜? 가족은 직원이나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들은. 밖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영웅이면 영웅일수록 집에 와서는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명령하면 안 되고요. 존중해야 돼요. 과거의 떡바구니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요즘 자식들한테 과거의 떡바구니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잔소리 10마디 하면 저는 2마디 해요. 삶도 신앙도 인생도 일상을 찾아가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과거의 기적을 쫓다가 현재를 잃어버리고 성화도 우리 신앙과 인생의 성숙도 사라집니다. 저는 3.1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영성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홍대거리와 강남 한중간에 가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재능, 관심, 뭐 취미, 이 문화생활을 나누는 소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독서, 글쓰기, 시사, 영화, 음악, 뭐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하고요. 또 끼리끼리 분야끼리 모여서 막 이벤트를 해요. 개인의 평생 관심 가졌던 것들이 쌓이고 따듬어지고 또 함께 모이니까 사회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올 수 있는 멋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야, 일상의 풍성함을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잘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셈이 나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전과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라벨 시대의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풍성함을 더 많이 격려하고 연결하고 세워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상과 수많은 관심들, 그 내가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여러 가지 모든 내 인생의 여정들은 나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한 현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 소중한 추억들 다 제쳐두고 과거의 특별한 경험에만 붙들려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열등감 쩔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강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언더독의 반란. 언더독의 반란이란, 언더독의 반란이란 이름을 걸고 제가 모임을 하나 준비하고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제가 수소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로 살아왔고 언더독처럼 살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 숭월동 716번지 모르시잖아요. 경상북도 깡촌에서 시작해서 대구로, 또 대구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홍대거리로, 홍대거리에서 강남으로 도전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제 인생의 기쁨, 슬픔, 눈물, 애정과 애정, 모든 희노애락을 그 모임에서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언더독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류가 많겠어요? 비주류가 많겠어요? 비주류가 많아요. 주류도 과거 언제적에는 비주류였어요. 거대한 자본주의의 골리앗이라는 그 큰 자본주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처절하게 살아남았던 다윗의 언더독의 삶의 여정을 제 방식으로 해석해서 보여주고 싶어. 저는 요즘 성경을 언더독의 관점에서 읽어요. 뭐 구원의 관점에서도 읽지만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공이든 실패든 울었든 웃었든 모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이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경쟁력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3.1교회처럼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고 역동적인 교회가 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역을 21세기에 이런 미래 세대의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가 3.1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만 있는 게 아니고 천하만물 일상 모든 곳에 주님 계십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호흡하는 가운데도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만,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21세기 다음 세대는요, 미래 세대는 그것을 교회를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 마음껏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대로,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대로, 아픈 이야기는 아픈 이야기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의 이야기는 미완의 이야기로 풀어놓으세요. 먹고 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진 찍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유튜브 올리고, 어제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성공한 이야기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감동해. 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을 겪는 사람이 많거든.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애가 있어. 내가 그래서 너 하는 일마다 안 됐으니까 하지 말고 네 안 됐던 거 다 올려가지고 그거 좀 그런 사람들 만나가 유튜브 좀 만들어봐라. 아, 그거 좋겠네요. 대박 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 취미, 버킷리스트들을 수많은 관계와 모임을 통해서 엮고 만드세요. 여러분, 3.1교회 그러면, 3.1교회 그러면 진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셀이라 그러고 다른 데서는 수은, 소그룹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진을 만들지 말고 도시에, 그리고 모든 세대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역만 옮겨놓으면 돼. 교회에서 했던 일을 밖에, 세상에, 도시에 내 친구들한테 영역만 옮겨놓으면 되고 신앙과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만 바꿔주면 돼.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 안에서 은혜 받고 건물을 뛰어넘어서 세상 전체가 여러분의 교구고 진이고 사역지예요. 거기서 기독교 문화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건강한 문화도 세워주고 그러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 요즘 뭐 좀 목회자들 사이에 뜨고 있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과 교회는 은혜의 복음, 복음의 능력뿐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일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었던 하셨던 그 일상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든지 서 있든지 간에 내가 또 어떤 인생, 성공의 인생, 실패의 인생, 어중간한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소중한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축복에 얽매여서 열등감 가지고 살고 과거 얽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러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섬김의 영성으로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정말 책임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영성,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성공과 실패와 의존과는 삶이